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평양을 방문한 한국 정부 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친서를 전달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면서 특사단이 만찬 이후 평양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특사단이 누구와 만찬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했는지 특사단에게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라고 말했고, 면담이 잘 됐다고 하나라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방북 결과를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서북부 이들리브의 반군의 마지막 거점에 대한 공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오늘 정부군이 어젯밤과 오늘 새벽 이들리브의 반군 거점인 지스르 알 슈그르 지역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전날 러시아군도 공습을 단행한 곳입니다. 오늘 공습은 반군이 정부군의 군사작전에 대비해 주요 다리를 폭파한 뒤 이루어졌다고 인권 관측소는 말했습니다. 터키와 국경을 맞댄 이들리브에는 현재 반군 세력과 민간인 300만 명가량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본 서부 지역에 초강력 태풍 제비가 강타해 10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물에 잠겨 폐쇄된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는 승객 3천여 명이 밤사이 고립됐고, 공항 당국은 배를 이용해 승객들을 인근 고베 공항으로 운송했습니다. 간사이 공항은 오사카 남부 해상 인공섬에 위치해 있으며 육지와 섬을 잇는 다리도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공항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며칠이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주요 도로와 철도 등도 태풍의 영향을 받아 폐쇄됐고, 약 12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파키스탄이 최근 군사원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오늘 고위급 회담을 위해 파키스탄에 도착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파키스탄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진전을 위한 길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문에는 조셉 덤포드 합참 의장이 동행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샤 메흐무드 쿠레시 파키스탄 외교장관과 공식 회담한 뒤 최근 취임한 임란칸 신임 총리와도 만날 예정입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파키스탄이 테러 소탕 등 남아시아 전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며 3억 달러 상당의 군사 원조금을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한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밥 우드워드 기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한 책 내용이 공개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우드워드의 책은 이미 매티스 장관과 켈리 비서실장이 반박했고 신뢰를 잃었다며 인용된 내용은 사기와 대중에 대한 속임수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와 CNN은 우드워드 기자가 오는 11일 발간할 책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책에는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바보로 부르며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을 미친 도시로 비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태국 방콕에서 오늘 긴급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사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중국과 한국, 일본, 라오스 등 아시아 10개국의 가축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FAO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매우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회의를 통해 열병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9월 5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평양을 방문한 한국 정부 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9월 의장을 맡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한 두 나라 정상은 이달 말 유엔 총회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국산 방탄 차량을 들여보낸 중국과 홍콩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져 오후에 북부 산간지대에 비가 시작돼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7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평양을 방문한 한국 정부 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친서를 전달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면서 특사단이 만찬 이후 평양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북 결과 브리핑은 내일, 즉 6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특사단이 누구와 만찬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사단의 오찬에 대해서도 누구와 했는지 모른다며 다만 김 위원장과 오찬을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했는지 특사단에게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고 면담이 잘 됐다고 하나라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특사단은 오늘 오전 7시 40분께 공군 2호기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을 떠나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 평양 국제비행장에 도착한 특사단은 리선관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통일전선부 관계자들의 영접을 받았고 이어 고려호텔로 이동해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특사단은 오전 9시 35분부터 고려호텔에서 김 부위원장, 리 위원장과 20분간 환담했습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환담장을 떠났고 특사단은 이후 19분 동안 리선권 위원장과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전 10시 14분에 환담이 모두 끝나고 특사단 일행은 오전 10시 22분 공식 면담을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9월 의장을 맡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었다며 제재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 문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But that will only happen as long as we stand firm on the sanctions, as we stand firm on all of the isolation, and we let.
유엔 안보리 9월 의장 자격으로 4일 기자회견을 연 헤일리 대사는 북한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한 건 국제사회가 제재와 함께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 강경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악수를 하고 서로 미소 짓는다고 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또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알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안타깝게도 제재는 북한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말과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고립이 결합되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수 있었다고 거듭 평가했습니다.
Because the sanctions, unfortunately, was the only way we could get the attention of North Korea. I think that combined with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So, having said that, I think that you will continue to see that strength. The Security Council again today.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날 오전 조찬 모임에서 이 문제에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로 했다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보고서 공개를 막은 사실을 확인한 뒤 두 나라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continue to cause problems. I know we're in the 1718 committee now. We're trying to release a report and they're trying to
러시아와 중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에 대항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 두 나라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다른 나라와 달리 면제받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어떤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행동에 나설 것이란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아울러 대북 제재 결의를 통과시키는데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음을 알고 있는 안보리도 이런 위반에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We have seen that on the cap, on the fuel cap.
헤일리 대사는 제재 위반 행위가 북한에 그어진 정제유 상한선과 러시아의 북한인 노동자 고용에서 목격됐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제재 위반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무기 실험을 다시 보지 않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아 국제사회 안보 현안 논의를 이끌게 됩니다. 헤일리 대사는 중앙아메리카의 니카라과와 국제사회의 부패 문제 등을 다루겠다고 예고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에 불법 제공되는 정제유 규모를 우려한다며 공식 통계와 달리 유엔이 정한 상한선을 이미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북 정제유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 추세를 볼 때 북한의 정제유 제품 수입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정한 상한선을 초과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올해 북한에 유입된 정제유가 실제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최근까지 보고된 대북 정제유 제공분 총량을 넘는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BOE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보고받은 올해 7월까지의 대북 정제유 제공분은 18,964톤으로 공식적으로는 안보리가 정한 상한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실제 정제유 수입량은 상한선을 넘어섰다며 미국은 북한이 유엔에 의해 금지된 선박 대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불법 조달한 정제유 제품의 규모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 추가로 정제유를 이전하는 행위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7월 북한이 정제유를 불법으로 밀수해 거래량이 유엔의 상한선을 크게 초과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Right now, North Korea is illegally smuggling petroleum products into the country at a level that far exceeds the quot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그러면서 올해 첫 5개월간 최소 89차례의 불법 환적이 이루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호입니다.
북한의 미국산 방탄 차량을 들여보낸 중국과 홍콩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상무부는 이들이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에 가담했다며 미국과의 수출입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무부는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가담한 중국인 한 명과 기업 한 곳, 그리고 홍콩에 위치한 기업 한 곳을 수출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은 4일 연방관보를 통해 중국인 마유이능과 시젯 회사, 그리고 홍콩의 GM 국제회사가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과 개인들은 미국과 수출입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미국의 국익과 외교정책 이익에 반하는 행동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히 미국산 방탄 차량들을 북한으로 불법 조달하고 우회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3월 공개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2015년 10월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벤츠 차량이 유럽에서 만들어져 미국에서 방탄 장치를 탑재한 뒤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 과정에서 중국인 사업가 마이눈과 그의 회사 시젯 인터내셔널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북한으로 수출되는 식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보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 목적의 품목이나 사치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의료장비 등은 수출 허가 심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사치품과 군수 관련 품목,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품목들은 수출 허가 금지 대상입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이달에 개막되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핵 문제로 인한 긴장은 줄어들었다면서도 지난해 강화된 대북 제재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은 제73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유엔 사무국은 오는 18일 개막하는 총회를 앞두고 공개한 예비 의제 목록에서 유엔 총회는 72차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를 73차 총회에서도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유엔 사무총장과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북한의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유엔 총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 이후 유엔 제3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한 뒤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특히 유엔 회원국들은 지난해를 비롯해 2012년과 2013년, 2016년 표결 없이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울러 올해 유엔 총회에서 북핵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다뤄질지도 주목됩니다. 올해 예비 의제 목록에는 군축 부문에서 국제사회 핵 문제가 언급되지만 따로 북한은 지목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목록에는 유엔 총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했다는 사실과 함께 북한이 관련 결의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입니다. 이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시작하고 북한이 올해 핵실험을 하지 않은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분위기는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73차 유엔 총회 사무총장 연례 보고서에서도 감지됩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매년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지만 올해는 다소 완화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핵으로 인한 긴장은 미국과 북한에 의해 줄어들었다고 전제한 뒤 계속되고 있는 국제사회 핵무기 보유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은 우려로 남아있지만 북한을 따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사무총장의 연례 보고서는 매년 열리는 유엔 총회의 첫 번째 문서로 등록되며 총회 개막과 함께 각국 대표단에 배포됩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과 핵실험장 폐쇄 보도를 포함해 한반도에서 벌어진 최근 전개 상황에 고무됐다며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국들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해 대화를 계속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안보리는 2017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크게 확대하고 강화했다며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재의 대화로 이끄는 데 기여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매년 9월 개막해 1년간 각종 회의와 토론 등으로 진행됩니다. 또 전 세계 정상들과 외무장관이 연설을 하는 일반 토의는 개막일로부터 일주일 뒤 열리는데 올해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번 일반 토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등이 연설을 할 예정이며 북한은 리용호 외무상의 참석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은 현재 비핵화할 의도가 없으며 국제사회 제재 완화 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대화에 나선 것이라고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곧 열릴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를 진전시키기를 바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권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은 인권유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카딘 의원을 이재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한국의 대북특사단 방북 하루 전에 미국이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We can't believe anything they say. They have made no efforts to denuclearize the peninsula.
북한의 말은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이지만요.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학대하고 다른 나라 상황에 심각하게 간섭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남북 간 외교를 시작하려는 한국 측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핵 위기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의 정상적인 관계로 이어지고 다른 나라에 대한 북한의 간섭 또는 북한 내 인권유린 문제 또한 다루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달 중순쯤 남북정상회담이 또다시 열릴 예정인데요. 어떤 결과를 기대하십니까?
I hope it will lead to a pathway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which we're not at.
한반도 비핵화기를 이끌길 바랍니다. 현재로선 아직 비핵화 경로에조차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길에 들어선 뒤 남북 간 더 많은 교류 기회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한국은 남북 관계 개선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대한 우려는 없으십니까?
No, I think South Korea has been very helpful. I have no problem with South Korea's done.
우려는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매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 지도부가 북한과 관련해 평창올림픽을 이끈 방식은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들이고 북한 문제는 그들의 삶이 달린 일입니다. 따라서 해법을 찾으려는 한국의 적극적 공세를 넘겨짚고 싶지는 않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 약 3개월이 돼가지만 비핵화에는 여전히 별다른 진전이 없는데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이 취소되면서 의회 내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회의론은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at Kim Jong-un has no intentions to denuclearize. It doesn't mean we can't achieve it.
현재로선 김정은이 비핵화할 의도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언젠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는 김정은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 굳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고 체제 안정을 보장받을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더 효과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김정은은 또한 자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라를 외부 세계에 개방하지 않고 인권을 유린하며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비핵화할 의도가 없다면 애초에 미국, 한국과 대화를 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I think Kim Jong-un is trying to get more international attention and more international opportunities.
국제적인 관심을 얻고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제안을 완화받을 수 있을지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대북 협상의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지만 북한의 관점에서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죠.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은 무엇이 있습니까?
What Kim Jong-un's intentions? In my view, it's not at this point, but we can achieve it.
현재로선 힘들겠지만 언젠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목표는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I think Congress needs to make it clear that we can be patient.
의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강력한 수단을 이미 행정부에 제공했습니다. 실제로 행정부도 이런 수단을 이용하고 있고요. 의회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보고 싶어 한다는 점을 행정부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대북 전략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거듭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북 전략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From the congressional point of view, it's to make it very clear that we cannot allow North Korea.
의회의 관점에서 대북 전략의 첫 번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북한을 외부 세계에 개방해 주민들의 기본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다른 나라 일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달성한 뒤 북한이 세계 공동체에 합류하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도 의회와 같은 전략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으로부터 미북 비핵화 협상 전망과 미국의 대북 전략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이달 말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전략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밤 9시부터 5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두 정상은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진행 중인 미북 비핵화 협상과 다가오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관계 진전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이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 핵실험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던 것이 정확히 1년 전이라고 상기하며 지금까지 북한 핵과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이루어진 많은 진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력과 과감한 추진력 덕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남북 정상회담 개최 준비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대북 특사단을 파견할 계획임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특사단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그 결과를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9월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지난 6.12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 이행과 향후 대화 등을 위해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이번 전화 통화는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80여일 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너무 많은 단계를 건너뛰었다며 개별 조치에 대한 시간표부터 설정해야 한다고 브렛 브루원 전 백악관 국제관여국장이 지적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신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경제계 경험에서 비롯된 손익 감각을 갖췄으며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시킬 수 있는 적합한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 외교관 출신으로 오바마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근무했던 브루원 전 국장을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북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상황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I think the situation has worsened for a few reasons. One, the
여러 이유로 인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봅니다. 우선 북한은 원해왔던 존경심과 신뢰를 상당 부분 얻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어떤 조건이나 기대도 없이 김정은과 만났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제 와서 김정은에게 다가가 협상을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협상은 이렇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아마추어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은 현재 미국과 북한이 종전선언과 핵신고 중 어떤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타협이 가능한 사안일까요?
I think at this point we are likely to see the process dragged out by Pyongyang. They just simply have
이런 절차들은 북한에 의해 오랫동안 끌려갈 것 같습니다. 북한은 현재 빠르게 합의를 이뤄야 할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런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지 만난 후에 다뤄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대한 미국의 지렛대는 매우 약하고 현행 대북 제재에 대한 신뢰도 역시 약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행정부의 협상 방식이 모두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만났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동결했고 미군 유해와 억류 미국인을 돌려받았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No, I think what he has gotten have largely been symbolic gestures.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낸 많은 것들은 거의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억류된 인질을 돌려받는 것도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어렵게 진행됐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이 문제를 푸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겁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더욱 생산적인 역할을 하도록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었으나 오히려 무역 문제를 이유로 새로운 전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상황 개선을 위해 비핵화 달성 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US is going to be very reluctant at this stage to hand over any more to North Korea.
미국은 북한에 더 이상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을 매우 꺼려할 겁니다. 지난 몇 달간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말이죠. 저는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북한에 아무 대가 없이 많은 걸 제공했고 또 다른 걸 준다면 양보만 하는 게 될 겁니다.
비핵화 달성 가능성도 회의적이라고 보십니까?
I think it is an achievable goal, but it will require a very different process.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는 생각하지만 지금과는 매우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약 비핵화 달성에 진지하다면 훨씬 더 잘 조율된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북한과의 신뢰를 쌓아나가고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 등 관련국들이 모두 이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새로 임명됐습니다. 스티븐 비건 신임 특별대표가 한반도 관련 경험이 적다는 지적도 있는데 발탁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He's not an ideal choice, but in this administration, we
이상적인 선택은 아닐 수 있지만 충분한 외교 경험이 있고 외교가 어떻게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비건 대표가 경제계에서 쌓은 경험 역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 과정에서 세상을 이익과 손해의 시각에서 보는 법에 적응이 됐습니다. 비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대통령에게 말을 전할 수 있는 참모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지지율은 다른 정책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ere's a certain lag in the fact that North Korea has not been in the headlines.
지난 몇 달간 북한이 기사 제목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미국민들은 북한 문제가 매일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는 과거 공격적인 트윗과 비교해서 큰 진전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처럼 호전적인 수사를 가하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전에 재선에 도전할 정치인입니다. 만약 대중이 현재 북한과의 상황에 만족한다면 별다른 변화를 추구할 것 같지 않은데요.
Well, I think there is going to come a point when he has to answer for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행동들의 결과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 올 겁니다. 미북 정상회담 1년 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사람들은 북한 문제 진전이 없었고 트럼프 방식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할 겁니다.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은 최근 미북 협상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상황이 악화된다면 미국에게는 어떤 옵션이 남아 있습니까?
I think there's a need for us to put in place a more systematic process.
여태까지 너무 많은 절차를 건너뛰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쌓고 결과를 낼 수 있는 작은 조치들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북한이 스스로의 행동을 너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 결과가 언제까지 도출돼야 한다는 시간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작은 것들을 통해서 더욱 큰 문제인 비핵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비핵화부터 먼저 하려고만 한다면 불신만 쌓이고 상황은 계속 지연될 것이며 결과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브렛 브루원 전 백악관 국제관여국장으로부터 북한 비핵화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일인 99절에 방북하지 않는 건 트럼프 대통령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현 시점에 시 주석의 방북이 부담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중국 정부가 구구절에 시진핑 주석이 방북하는 계획을 발표했던 적은 없지 않나요?
예, 일부 언론이 그런 보도를 했을 뿐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스트레이트 타임스 신문이 지난달 18일 처음 보도한 이후에 일본 NHK 방송이 같은 내용을 전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이런 언론 보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시 주석의 방북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던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일부의 관측과 달리 실제로는 시 주석의 방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미국과 첨예한 무역 분쟁을 빚고 있는 시기에 대미 관계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우려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열병식에 참석해 돈독한 북중 관계를 과시하는 건 시 주석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라는 겁니다. 답보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과 미중 무역 분쟁을 연계해서 비판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인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방북하는 것도 부담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예, 이유가 어떻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방북은 김 위원장에 대한 지지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기다려보자는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어려운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지지한 나라입니다. 시 주석이 방북하면 대북 경제 지원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텐데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현금과 연료, 비료 외에 상당한 정도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최고위급 인사를 구구절 축하 사절로 보내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올 들어 회복된 북중관계의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지도부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방북사절 파견 소식을 단신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무역 분쟁을 빚고 있고 북한 핵 문제는 답보 상태에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시 주석의 방북은 시기적으로 부담이 아닌가요?
그런 측면이 분명 있을 겁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판을 깨려 한다는 조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현재의 미북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핵심 동력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마당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시 주석과 우위를 다지는 건 김 위원장에게도 껄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미북 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는 중국 책임론은 근거가 있는 건가요?
중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비핵화다에 나선 만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국이 공식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국경 지역에서의 밀무역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언론 보도는 잇따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을 줄곧 문제로 지적해왔습니다.
중국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논리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해관 총서 등 중국 당국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북중 교역은 제재의 영향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 책임론에 대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한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국 내 중국 전문가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구구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은 중국의 복잡해진 대북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을 의식해 시 주석이 직접 나서는 대신 김정은 체제 이후 첫 고위급 인사를 보내 북중 밀월을 조용히 강조했다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별 대표 자격으로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한때 나돌던 시 주석의 방북설은 일단락됐습니다.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미국 내 중국 전문가들은 지지부진한 미북 협상의 걸림돌로 중국을 지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했습니다. 아틀랜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간 외교적 관계를 토대로 내린 정치적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Yeah, it was a political decision based on the diplomatic stalemate we're at right now. They've had three meetings. They had three.
트럼프 대통령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미북 협상의 배후로 중국을 거론하는 가운데 시 주석이 직접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정권 수립을 축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느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그렉 브레진스키 국제학 교수는 중국의 복잡한 대북 계산법이 깔린 결정으로 진단했습니다. 브렌디스키 교수는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시 주석에 방북하지 않기로 한 건 미국을 의식한 행보라고 풀이했습니다. 미국에는 북한이 충분한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동시에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에는 특별 대표를 보내 조용한 방법으로 중국의 지지를 확인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시 주석의 특별대표로 꼽힌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김정은 체제 이후 방북하는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권력 서열 3위인 리 상무위원장은 시 주석의 오른팔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그의 방북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Back over the last few months, we can see an uptick in China's relations with North Korea, more exchanges. But this is very significant to send Lee Jianshu, a member of the.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지난 수개월 동안 많은 교류가 이루어진 북중 관계를 지켜봐왔지만 중국이 리 상무위원장을 북한에 보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전선언 채택에 참여하기 원하는 중국이 종전선언과 핵신고서 교환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리 상무위원장의 방북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신고서 제출을 촉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It is an opportunity for China to encourage Kim Jong-un to move forward with a declaration on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I think that many people have talked about the possibility.
한편 딘챙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성사되지 못한 시 주석의 방북과 북핵 협상을 연관짓는데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No senior Chinese leader has visited Pyongyang since 2005.
Right.
I don't think it has been due to nuclear.
지난 2005년 이래 13년 동안 한 번도 중국 최고 지도자의 방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으로 미뤄 여전히 냉랭한 북중 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 주석의 부재를 반드시 핵 문제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중국 지도자는 북한과 일종의 대가성 거래가 있을 때만 방북할 것이며 핵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챙 연구원은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도 중국을 비핵화 협상의 걸림돌로 지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전략에 중국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무역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무연탄 수출에 편중된 무역 구조는 외부 충격에 취약할 뿐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5일 발표한 북한의 무역 양적 성장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무역이 2000년대부터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양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역 규모가 가장 컸던 시기는 2013년으로 총 80억 1000만 달러로 나타났고 최근 들어 국제사회 대북 제재 여파로 무역 규모가 줄기는 했지만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 무역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질적으로는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2000년 후반 이후 지속돼온 중국 일변도 특히 무연탄 일변도의 수출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무연탄이라는 상품이 노동력과 자본의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필요한 상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고위 기술을 이용한 상품이 아니라 캐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말 그대로 1차 생산품인 건데.
보고서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 무역의 중국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늘자 북한은 이에 대응해 인적, 물적 자본의 투입이 크게 필요치 않은 무연탄의 수출량을 크게 늘렸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2016년의 경우 무연탄의 수출 비중이 40%에 이를 정도로 높아졌다며 이런 수출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북한 경제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시세가 떨어지면 북한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런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울러 인적 투자나 물적 투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1차 산업인 무연탄 수출에 집중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북한의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이 같은 상황을 무역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까지 이룩한 베트남과 비교했습니다. 베트남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양적으로 무역 규모가 성장한 것은 동일하지만 베트남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급 기술을 수출하면서 질적인 성장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품을 생산하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베트남 내부의 산업 구조 자체가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이 필요한 거로 되기 때문에 이제 양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까지 상승했고 이제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올 수 있었다라는 하나의 측면을 이제 북한과 대조시킨 겁니다.
보고서는 베트남은 1996년 이후 매년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동안 북한 경제는 음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가 침체에 빠진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베트남은 국제사회 개방된 경제로 다양한 나라들과 교역을 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중국이라는 한 나라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무역 품목 면에서도 베트남은 고급 기술을 이용한 품목들을 수출하는 등 상품의 질이 높아진 반면 북한은 수출 품목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만 의존하면 중국이라는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무연탄의 국제 시세가 하락하면 손해를 보는 등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 연구위원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지속돼온 북한의 수출 구조가 정상적인 교역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경제 안정성 측면이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무역 대상국과 무역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정부가 이산가족을 정치적 볼모로 삼고 일부만 선별해 상봉을 허용하는 것은 야만적인 방법이라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안정을 위한 남북대화 노력은 바람직하다며 인권도 대화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커비 전 위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관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뒤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관심이 커졌지만 지금은 잠잠합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This is in part a result of the way media operates 언론 보도 방식의 영향이 일부 있다고 봅니다. 특정 소식을 보도하면 추가 내용이 나올 때까지 다른 소식을 다루는데 영향받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비핵화와 평화에 초점을 맞추는 최근 분위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평화와 안보는 유엔이 헌장에서 강조한 목표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유엔 헌장은 인류 보편적인 인권과 사람의 정의라는 다른 두 가지의 위대한 목표 역시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권에 관한 유엔의 그런 목표와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Yes. The objectives are very clear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유엔 헌장의 목표는 매우 분명합니다. 유엔 총회는 특히 지난 2005년에 반인도적 범죄를 국제사회가 무시할 수 없고 개입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대부분 국가의 인권 침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침해뿐 아니라 이런 반인도적 범죄 여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런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규명했습니다. 세계는 이런 범죄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옛 독일 나치 정권의 반인도적 만행을 좌시했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결국 안보와 평화, 인권 문제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함께 다뤄줘야 한다는 게 유엔의 정신이란 말씀이시군요.
You can't just deal with the issue of nuclear weapons and peace and security.
핵무기와 평화, 안보 사안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중요한 사안들이지만 인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핵무기가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다루고 다른 것은 다루지 않는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입니다. 이는 북한이 원하는 것에만 동의하고 서명한 게 아닙니다. 유엔이 중시하는 모든 사안을 다루기로 결의한 겁니다. 따라서 인권과 평화, 안보 사안은 일괄적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그런 말씀에 비춰보면 북한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권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Bear in mind that my mandate as a chair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for the Human Rights Council.
유엔에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있습니다. 보고관은 최근 남북 대화를 반기며 유익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 역시 동의합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무시하고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가 자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 나라는 안정적인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은 비핵화 역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자행하고 주민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을 막는다면 언제든 다른 사안에서도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내 많은 탈북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은 변하지 않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내에서 제기하는 게 무척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합니다. 앞서 한국 정부의 남북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Keep in mind that I haven't been to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for more than a year.
제가 한국을 방문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최근의 상황까지 자세히 알 수 없다는 점을 감안했으면 합니다. 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군사적 위험을 낮추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도를 이해합니다. 따라서 남북 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권 사안도 반드시 협상 테이블에 올라야 합니다. 한국인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고 이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한 겁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이 얼마나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국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납치를 반인도적 범죄의 일부로 지적하면서 한국 내 전시, 전후 납북자 문제를 자세히 지적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의 일부 집권당 의원들이 납북자란 용어를 실종자로 바꾸자는 개정안을 발의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Well, there's no doubt that there have been abductees both from South Korea and from
그분들이 납치됐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다른 나라 국민들도 납치됐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서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역사의 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역사의 실상은 보고서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이름을 씌워서 환경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종료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It was heartbreaking. I found it very distressing.
아주 가슴 아픈 행사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치스럽기도 했습니다. 노인들이 나이가 더 많은 부모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죠. 언제든 서로 통화하고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21세기에 북한 정부가 가족 상봉과 연락을 계속 통제한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짓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고 생사 확인, 서신 교환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이 계속 조건을 달거나 거부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Well, what I think about it is stated in the Commission of Inquiry.
북한 정권의 자세는 COI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UN 회원국으로서 올바른 국제적 자세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게임에서 자국민들의 아픈 상황을 볼모로 삼는 것은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북한 정부는 COI 보고서를 수용해 하루빨리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연락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일부만 뽑아서 상봉을 허용하는 것은 야만적인 방법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적 볼모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한국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언행을 호의적으로 보는 평가도 적지 않은데요. 최근 호감도도 많이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So far, people put trust in the word of 김정은.
사람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잘 이행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 정부가 선의의 행동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신뢰가 대화의 힘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햇볕 정책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만 모든 것을 하고 돌아오는 게 거의 없는 상황 말이죠. 따라서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진행하거나 상대가 제스처만 취하는 상황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지 4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at the very fact that that report had
국제사회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를 회의에 올린 것은 미얀마 말고는 없었던 일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마다 정식 안건으로 논의하고 있고 다섯 개 상임이사국이 보고서가 오른 뒤 대북 제재 강화에 모두 찬성했습니다. 이런 진전들은 북한의 인권 기력에 조명을 비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가 각자 인권 문제를 안고 있지만 북한에 집약된 인권 문제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인권 문제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처럼 아주 시급하게 다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으로부터 최근의 남북관계 동향과 인권 사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ISIS를 완전하게 물리치는 것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ISIS를 물리치기 위한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군은 군사적인 승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 기본적인 서비스의 복구, 그리고 시리아인들이 자발적으로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정화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제연합군은 이를 위해 폭발물과 무너진 잔해의 제거, 안전한 식수 공급, 전기 공급, 기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ISIS로부터 해방된 시리아 동북부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안정화와 조기 회복 사업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연합국으로부터 약 3억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억 달러, 아랍에미리트는 5천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이 같은 기부와 그 외 다른 여건으로 미국은 2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시리아 안정화 자금의 사용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인 방향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 결정이 시리아 내의 전략적 목표에 대한 미국의 결의가 약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SIS가 완전 퇴치될 때까지 미국은 시리아에 남아있을 것이며 이란군과 그 대리자들을 퇴출시키는 문제에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둘 중 어느 것도 유엔 안보리 결의 22545가 규정한 정치적 해결을 위해 번복할 수 없는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달성되지 못할 것으로 믿는다고 노어트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미국의 인도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내부와 그 주변국들로 난민 대피 사태가 발생한 이래 86억 달러를 제공해 단일 국가로서는 시리아에 최대 규모의 원조를 투입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또 유엔 주도의 정치 과정에 따라 시리아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국제 동반자들과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시리아 국민들은 전쟁과 인권 유린, 테러리즘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